평안을 하셨습니까? 네. 오늘 교회로 오는 지하철에서 올라와 보니까 사거리에 오니까 선거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지하철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선거 유세를 하느냐고 큰 소리를 내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파이팅을 외치는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대참사 이후에 다 기운이 빠져서인지 아니면 조심을 하느냐고 하는지 비전과 꿈을 외치기보다는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많이 노심초사들 하고 있는 모습이 더욱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꿈과 비전을 잃고 낭망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민족을 세우시고자 택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 3세대인 야곱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야곱도 그 조상처럼 나그네가 되어서 그 땅에 살고 있었으긴 하지만 오늘 밧단 아람 광야에 드러누워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할아버지 세대의 그 같은 곳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비전과 꿈을 가졌던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야곱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광야에서 홀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불쌍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원래 그렇게 나약하거나 의기소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서부터 바로 이 시점까지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자신의 비전과 야망을 찾아서 불철주야 애써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꿈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광야의 노숙자가 된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람 태어나서부터 야심가였습니다. 편하게 세상을 살고 그저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배가 부르면 들에 나가서 뛰어다니다가 피곤하면 집에 들어와서 자고 또 나가고 하는 그 쌍둥이였지만 형인 에서와는 대단히 다르게 주도면밀하고 아주 세심하게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그것을 빈틈없이 추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형이 되어야 세상을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불행하게도 그 순서를 놓쳐서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놓친 기회를 되찾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형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이 다소 방만하고 특별히 그 가정에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틈타서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자리를 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잘 봉양해서인지 어머니가 엄청 편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받는 축복을 첫째가 아닌 둘째에게 가도록 그렇게 어머니의 편애를 이용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기회로 삼아서 형님을 가장해서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자기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서 형과 같이 털이 많은 것을 가장하기에 털을 입히고요. 목소리도 가장하고 아버지의 발밑에 꿇어앉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교활한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을 가져오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건네들은 에서는 이 동생을 정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정말 입에서 담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죽여버리겠다 하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머니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을까 아차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일단은 이 아들을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의 집,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오는 그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자기 오빠를 생각하고 아들이 거기 가서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핑계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 길을 떠나서 그는 형의 이 증오를 피해서 이제 도망자가 되어 광야 길을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뱃속부터 갖고 있던 그 꿈과 비전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둘째로서 차지할 수 있는 적어도 아마 한 3분의 1쯤 되는 가족의 유산도 잃어버리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이제 광야에서 노숙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이후에 아마 가장 침울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꿈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긍심이 있었던 민족이고 그리고 상당한 것을 이루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금 지내는 중입니다.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삶에 무엇이 희망이고 소망일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 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그 안타까움을 곰씹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야곱 한 사람의 참사이면 좋은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가정에 일어나는 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큰 비전이 지금 야곱의 이 야망 때문에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은 잘못된 비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님 한 분이 공부를 잘 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새로운 비전이 생겼던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이고 또 그 길에서는 상당히 성과도 있으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새로운 꿈이 생기신 거예요. 공중부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기수련을 해서 열심히 한 10년 노력하면 앉은 자리에서 한 1m는 뜨겠다 이런 비전이 갑자기 생기시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기수련을 하고 이제 가부좌를 들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기수련을 한참 하고 한 5, 6개월 지나니까 조금 뜨는 것 같기도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이 10년 계획을 세우면 10년 지나면 한 1m는 뜨겠다. 열심히 수련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떠서 뭐 할 건데. 예. 예. 당시에요. 3만 원만 내면은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1m가 아니라 수천 미터 위에 떠서 1시간이면 제주도까지 갈 참인데 내가 이 10년 동안 이거 수련을 해서 1m 뜨면 뭐 할 거냐. 그 순간이 아까 우리 이옥주 목사님 예? 광고처럼 끝. 예. 예. 비전의 끝입니다. 예.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요. 그때 비전이 끝났기에 망정이지 10년 낭비할 뻔했다. 비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건 다행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10년을 다 가서 1m 떠온 다음에 정말 그 비전이 끝났다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비전을 깨우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시는 그런 것도 봅니다. 구약성경의 전체 역사가 그런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인간의 천국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천국을 만들려고 꿈꿀 때 그 민족이 때때로 우상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그리고 쾌락에 젖어들고 할 때 하나님께 시시로 시시때때로 재앙으로 깨우시고 끝내는 그들을 포로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합니다. 그 큰 이야기의 한 축소판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있는 27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꿈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속의 비전이 어떻게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옵니다. 선교학자들이 이 제3세대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3세대가 보면 명목상의 신앙도 가장 높고 그리고 체험도 약하기 때문에 신앙이 그냥 무늬만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세대는 그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렬한 붙잡힘 때문에 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세대는 뭔가 체험도 부족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잘 그래도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3세대가 신앙은 있는 것 같고 교회도 다니지만 결국엔 명목적인 신앙이 되기 쉽고 이게 제일 문제인데 왜 3세대가 문제냐면 4세대는 아예 교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세대요. 이삭이 2세대였다면 야곱은 분명히 3세대고 사실 한국교회가 70년대 이후에 부흥하면서 내려온 것을 보면 20년이면 지금이 바로 3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는 말씀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이시니까 주님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는 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막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7장 보시면 27장 27절에 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일교회 와서 굉장히 특이한 게 목사님께서 성경을 같이 읽자 그러면 굉장히 잘 읽으세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지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마 그 약속의 자손들이, 언약의 자손들이 망가지는 가장 그 대표적인 구절인 것 같아요. 예,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에서라고 생각하고 지금 축복을 하는데, 첫째는 물질의 복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친하게 가까이 오는 사람 복을 받고 내게 대적하는 사람 다 망하기를 원한다. 안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엄청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손의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이삭도 자기 자신의 불찰,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잘못된 것을 깨닫고 28장 3절에 가면요, 제정신이 들어서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자막 한번 우리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안목을 바꿔서 하는 축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게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이 모태 이들이 쌍둥이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말씀에 그 본래 축복대로 길을 떠나는, 사실 다시 보지 못할 수 있는 이 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에 잇대어서 야곱은 이 광야에서 노숙자가 되어 잠을 자는 가운데 아름다운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일 목요일에 통영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떠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아침에 일찍 수업이 있는데 통영에서 7시부터 9시 반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아침에 수업을 하러 올라오면 심야 고속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도 못 가고요. 학교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참인데 비교적 저는 어디서든지 잘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심야 고속버스를 타고 잠을 청하는데 정말 간절한 것이 뭐냐면 제 집 침대에 있는 제 침냄새 나는 베개였습니다. 네, 그놈만 있으면 정말 잘 잘 것 같은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네, 이리 지추럭 저 지추럭 하면서요. 얼마나 밤새도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그 얼마나 섬세한 사람입니까? 연애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 부인이 넷입니다. 어머니 마음 홀딱 뺏은 사람이고요.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면 그거 한치도 차고 없이 해내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낙담한 가운데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잔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축복의 잠이라고 합니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또 집을 짓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주무시는 분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이 순간에 자는 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우시는 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눈에 시퍼렇게 불을 켜고 야망을 쫓아 살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는 그 새로운 꿈은 그것은 아름다운 꿈이고요. 축복의 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 민족이 우리들이 시퍼렇게 불을 켜고 우리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하고 하는 그 비전이 아니라 이 민족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저의 기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잠이 들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니다. 사실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대단한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비전과 꿈을 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이제 돌이키시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벳엘의 꿈 사다리 사건입니다. 벳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트라는 말이 집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곡식이 풍성한 땅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벳엘이 하나님의 집인 것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쫓겨나고 도망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야곱이 했다는 뜻이겠습니다. 아마 집을 떠날 때 나는 이 집을 영원히 잃었다고 낙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복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망가서 노숙자가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우리의 길을 그대로 방치하셨더라면 우리가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더라도 한 줌의 모래알같이 다 빠져나갈 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재우시고 하늘나라의 꿈을 꾸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고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꾸는 이 꿈이 하늘에 닿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도 변하고 리브가도 변하고 심지어는 에서도 변합니다. 에서가 자기가 취한 가나안 여자들이 부모들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요. 6절에 이스마엘의 딸들을 취해서 새롭게 가정을 꾸려보는 뭐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잘못된 역사를 돌이켜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는 가장 그 결정은 잠재우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게 하고요. 그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때까지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꾸게 한 꿈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총이 한국교회에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꾸는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귀한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 꿈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이 꿈을 꾸었던 야곱은 돌이켜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꿈을 깨자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붓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나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앞을 비로소 내다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지혜를 따라서 자기 자신이 꾸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고 이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이 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터인데 그때 내가 무엇을 할지를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끝자락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절묘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3대 전에 아브라함을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고요. 그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되돌려 보내세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구약성경 맨 끝자락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정착해서 번영을 누렸지만 그 번영을 타락의 기회로 삼고 우상 쫓아가는 일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 전체를 뿌리 뽑아서 바벨론에 포로 잡히게 하고 그 중에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뽑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귀한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정말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민족과 사회 앞에 정말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이제 우리들이 주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을 잊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꿈의 배터리 이곳이 되게 주시옵소서. 저도 사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뒷자리에 앞서 설교하시는 이옥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새벽 기도 참 그 귀한 기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가오는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이 민족의 참사를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처럼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세대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꿈과 비전이 회복되는 귀한 기도의 눈물의 터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가 480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일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변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과 장차 그 눈에 받을 평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일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주님 나에게 주셨던 비전을 생각합니다. 주님 처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의 구원에 감격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가졌던 꿈과 비전을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의 비전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귀한 그 꿈사다리 나도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 없는 짧은 삶이지만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조용히 한 30초 결단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 드리고 주님의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비전을 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